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으로 영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70% 이상을 담당한다고 하죠. 한 눈이 한 곳을 응시하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눈은 눈동자가 가만히 있다, 이거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 그럴 때는 안 움직일 수 있어도 한 곳을 응시하고 뭘 본다고 할 때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눈을 통해서 진정 엄청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은 정말 제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위 이제 color blind라는 사람들이 계시죠.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가족에게서 선물, 특수한 안경을 선물 받아서 이렇게 특수 안경을 끼고 세상의 색깔을 처음 이제 제대로 보게 되면서 자식의 그 눈동자 색깔을 이렇게 보게 되고 자연의 그 색깔을 보게 되면서 막 그냥 흐느껴 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동적인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 세계 이상의 것들을 사실 또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어떤 심볼, 어떤 트레이드마크나 심볼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소위 All Seeing Eye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계 이상을 보는 것. 그래서 신비로운 눈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Illuminati, 소위 어떤 비밀적인 그러한 심볼들을 보면은 피라미드와 눈 하나. 이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미국 1달러 지폐에 이렇게 뒤에 보면 있죠. 영화를 보아도 어떤 영험해 보이는 눈동자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모두 보고 그것을 지배하는 뭐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눈을 혹은 제3의 눈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또한 공통적인 바람일지도 모르기에 이러한 눈이 종교에서도 역시 존재합니다. 불상을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마에 이렇게 석가 무슨 불상 보면 뭐가 하나 이렇게 나 있어요. 점 같은 것이. 석가가 어떤 도가 트게 되면서 이게 뭐가 피어났다고 하죠. 이렇게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 세상의 이상의 것을 보면서 피어났다. 이런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하는 제의 수요일 혹은 일부 그 개혁 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제의 수요일에 이것과 관련한 이런 제의 수요일도 이런 것하고 비슷한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순절 시작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리고 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다니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에 재 같은 거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제의 수요일을 지나면서 가운데 찍는 것이죠. 이제 비슷하죠. 가운데다 점을 딱 찍어요. 불상에서 봤었던 거하고도 비슷하고 뭔가 제3의 눈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을 임플라이하는 것이죠. 암시하는. 그래서 뭣도 모르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저 뒤에 의미에서는 속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힌두교에서 보아도 이마에 점을 찍고 다니는 사람들 많죠. 인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점 찍고 다니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빨간 점 이렇게 보고. 이것을 아즈나라고 합니다. 아즈나. 아즈나라고 해갖고 직관의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시 육체의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점들을 찍습니다. 하여튼 많은 종교와 전설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갖고 있지 않기에 남의 눈을 통해서라도 미래를 보고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보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눈, 소위 영의 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엘리사와 그의 종에 관한 이야기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대언자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던 대언자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더 성경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죠. 여러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윗부분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을 비밀스럽게 이렇게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싹싹싹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왕이 신하들에게 탁 묻자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은 조심하셔서 이런 곳을 지나가지 말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다 피해 다니는 것이다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을 매번 구해주는데 이스라엘 왕을 구해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시리아 왕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엄청 근심에 쌓이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도우면 어떤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해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은 그때 그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간첩, 스파이로 그렇게 사람 자기의 기밀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시 손을 저으면서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왕에게 있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침실에서 은밀히 얘기하는 대화까지 그가 다 안다니 이제 그 대언자를 죽이기 전에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그리고 그를 잡아오라. 그중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는 도단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시리아 왕은 즉시로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보내서 간밤에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그 도시를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은 매일 아침에 그랬듯이 간밤에 어떤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알지도 모른 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멀리 내다보니 정말 수많은 군대가 그리고 말과 병거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진정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네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정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에게 엘리사는 그러나 황당한 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말이죠. 아무리 그 종이 눈을 비비고 보아도 적들만 보이지 자신과 들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얘기한 지금 엘리사가 얘기한 것들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엘리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고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십니다. 이제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고 이야기하며 아까 보지 못한 그 종이 새로운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게 됨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된 그 종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역대하 32장을 보면요. 천사 한 명이 아시리아 군인 18만 5천 명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 하나가. 엘리사의 종은 시리아 군이 너무 많아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일당 100도 아닌 일당 20만의 하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시리아 군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었을까요? 싹 사라졌겠죠. 싹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쌓였을 때 그 뒤에 엄청난 권위로 내 걱정을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주의 권능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진짜로 그것을 내가 그것을 느끼고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안심이 평안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하기 힘든 그러한 눈에 대해 특히 영적인 눈에 대해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인간은 사실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상황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조차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그가 지옥에 가까이에 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과 사실 같은 것이죠. 또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손을 뻗치면 닿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옆에 계시다라는 것, 구원이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상처가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누구보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스스로 선한 행위로 씻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인 도덕과 스스로의 윤리관 속에 갇혀 자신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씻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천국을 모르기에 세상으로부터의 만족을 또한 추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빈 곳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으로 혹시 채워지면 일부 다시 그것은 교만의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소경으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눈을 갖고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눈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고 새로운 그 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마치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사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눈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 주가 의 안에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지키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어둠 속에 앉은 자들을 감옥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해주시고 어두움에서 끌어내주시겠다라는 구원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또한 구약에서도 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이지만 2차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로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아 주님께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럼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이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먼저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제 진정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가 보게 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 어쩌면 꼭 소경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눈을 뜬 소경에게 사람들이 계속 의심에 찬 질문을 던질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눈을 고쳐진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으리라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멋진 고백과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그 장소와 실로암의 바로 옆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눈을 떴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자기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본 분이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눈을 여시는 그 과정을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눈을 비볐을 때 눈을 딱 뜨게 되고 뜨자마자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딱 보게 하면서 그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야 나야 나 네 눈 딱 고쳐진 게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내가 했어.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소경은 실제로 육안이 열렸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며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눈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고백에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탁 튀어지는 순간은 어쩌면 구원과 함께 바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성경의 베일이 벗겨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그러나 14절에 14절부터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고 그 말씀이 내게로 온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이전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구절들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난해한 구절도 주의 명철로 인해 그 내용을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의 뜻이 열리는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우리는 구원받고 곧이어 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그렇게 열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진리가 보이는 기쁨은 정말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느껴졌던 구절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그 의미가 살아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베일이 벗겨지며 영의 눈이 열리며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베일은 어떨 때는 여러 겹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심으로써 더 많은 이해가 되고 이전에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더욱더 깊은 이해로 더욱더 다가오게 되는 그래서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게 하는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는 말씀의 베일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눈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영의 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란 기적과 어쩌면 매우 다른 것이다. 어쩌면 반대적인 것으로 인간의 눈에서는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있는데 힘센 존재가 기적처럼 한 번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힘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힘든지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후자가 훨씬 힘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기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도 알고 있죠.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받고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당나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끝에 주의 천사가 무섭게 서 있기 때문이죠. 주의 천사를 보지 못했던 발람은 당나귀를 막 때리면서 다그칩니다. 그 상황은 발람이 아직 주의 천사를 보지 못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 당나귀가 안 가는 그냥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뒤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 내 주변을 통해 경고도 주시고 주의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쩌면 말도 안 되고 안 되게 보이고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영적인 눈은 그 섭리를 보게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매우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신실했기에 사실 구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신실하게 말씀만 고지식하게 따르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던 중 어찌되었건 1709년 2월 9일에 사택에서 불이 납니다. 분명히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불을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6살이던 요한 웨슬리는 그 불이 타오를 때 2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두 명이 간신히 불길 속에서 요한 웨슬리를 구해냅니다. 불길을 뚫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서 밑에서 받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살게 된죠. 놀랍게도 요한 웨슬리가 2층에서 구해내짐과 동시에 그 집이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죽음과 삶의 찰나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는 불길이 계속되는 집을 뒤로 한 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들, 여기에 모두 모이시고 무릎 꿇고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8명의 아이들을 주셨고 비록 집은 타버렸지만 우리 가족 모두 무사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렇게 부자입니다, 하고 말이죠. 요한 웨슬리는 이 기억이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는 스가랴 3장 2절과 아모스 4장 11절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월 9일에 대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올립니다. 그 아버지 사무엘 목회자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의 열매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과 그가 한 기도를 통해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리를 통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18세기 무신론자 철학자 볼테르가 내가 죽고 100년 안에 골통품상에 놓여질 성경 한 권 빼놓고는 지구상의 성경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장담했었는데, 그가 죽고 20년이 지난 뒤에 제네바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그 집을 사들이고 성경 출판사로 그 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후에 유럽에 성경을 공급하는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의 프랑스 쪽 본사가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섭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그러한 일들이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그것은 축복이고,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4절에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쁨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소망을 영의 눈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맞고 순교하시던 그 순간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정말 죽어가던 그 순간 영의 눈이 더 크게 열리며 실제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순간 다시 내려오실 수도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요번 묵상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스데반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단다. 어서 올라오라.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평안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에게 평안과 소망을 그 순간 더욱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죽음까지 이르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되며 그로 인한 평안을 갖게 된다 믿습니다. 이는 정말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에 처했을 때, 육체적인 힘듦에 처했을 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압박이 느껴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화평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 하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물 뒤에 숨겨진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그렇게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인생에서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통 중에 내 눈을 하늘을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소망과 하늘의 평안을 보는 그러한 영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